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는 건데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센병에서 치유받은 나아만과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자 깨끗해진 나아만은 엘리사에게로 갔습니다. 그가 곧바로 아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엘리사에게로 간 것은 그 자기의 고침의 원인이 엘리사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예물을 드리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그것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끝까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받게 되면 그 병의 치유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고 자신은 그 치료비를 받은 셈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아만은 노새 두 마리 분량의 흙을 싣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를 구했는데 아람에 주신 림몬의 신전에 왕이 들어갈 때에 자신도 수행원으로 따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평안히 가라고 했습니다. 예, 그를 기다려 준 것입니다. 스승이 예물을 받지 않는 것을 본 게하시는 견물생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서 우리 주인이 말하기를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두 명에게 줄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나아만은 옷 두 벌과 함께 은을 한 달란트가 아니라 두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게하시는 그것을 집에 감추고 마치 아무 일도 없은 척 했습니다. 엘리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게하시에게 한센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큰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믿음에는 자람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안다. 자람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안다. 나아만은 자신의 한센병이 치유함을 받고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은 그의 믿음의 출발점이지 종착점은 아닙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서도 노새 두 마리의 흙을 싣고 가려고 했습니다. 모든 흙이 다 똑같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돌멩이 하나, 갈릴리 호수에서 물 한 병,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에서 흙을 한 줌 가져왔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성지순례를 다녀온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과 바울의 정신을 간직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들에게 마치 무슨 특별한 그 무엇이 있다고 여기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림몬 신에게 머리를 숙일지라도 용서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예,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만은 본래 아람의 신 림몬 숭배자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고 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완성을 뜻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출발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갓 결혼한 남자와 여자에게 새 신랑, 새 신부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남편이나 아내로서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이제 그 남편됨, 아내됨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남편과 아내의 완성이라는 자리까지 가려면 산도 넘어야 하고요. 골짜기도 지나야 하고요. 강도 건너야 합니다. 예,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평안히 가라고 했는데 그것은 림몬 신을 계속 숭배해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수준에서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해서 성장과 성숙의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 아람 왕이 우리 6장 살피게 될 텐데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나만의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점점 더 또렷하게 깨닫고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B번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목전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목전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예, 엘리사는 선지학교의 교장이었고 학교의 상황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만의 예물을 받아서 학교를 위해서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곳에 새로운 학교를 세울 수도 있고 그 막대한 양의 예물이니까 또 이미 있는 학교의 건물을 뭐 증개축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생들에게 먹을 것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장학금을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으면 나만의 병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친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힘은 경제력이나 규모, 평판 등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통로됨과 진리를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예, 그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빛이 아닌 빛이 되게 됩니다. 세 번,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는 감추어지는 것이 없음을 안다. 하나님께는 감추어지는 것이 없음을 안다. 게하시는 스승 엘리사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직시했다면 그와 같이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엘리사를 속인다고 하는 것은 엘리사의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땅값의 일부를 감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세우면 삶의 모든 부분, 특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 삶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를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과 믿음은 달라집니다. 반드시. 이번 요한복음 16장 33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 암송해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부터 우리 암송해 볼까요?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도 다 보게 해 줍니다. 예, 오늘은 6장 1절부터 19절까지 볼 텐데 예, 1절에서 7절을 제가 떠오른 새돋기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 다들 금돋기, 은돋기 생각나시죠? 예, 그 아니고 예, 새돋기입니다. A번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무엇을 세우기를 요청했습니까?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예, 우리가 거주할 처소라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선지자의 제자의 문자적인 뜻은 선지자의 아들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아마 함께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처럼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거주하는 곳, 처소는 단지 거주 건물만이 아니라 교육하는 곳, 제사하는 곳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다른 곳에는 예, 그 성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곤 합니다. 당시 선지자 학교는 길갈, 베델, 여리고 등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사가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마지막을 따라다닐 때 길갈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 베델로 보내신다, 여리고를 보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곳에 선지자의 학교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으로부터 시작된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이 3대에 걸쳐서 그 온 나라가 그 우상 엑스포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나라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길을 걸으려는 사람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 우리 선지자 학교가 문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공간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에나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기 원하는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걸으면 그 통로 역할을 할 것이고 우리 각자가 그 길을 걸으면 우리에게 와서 그 길을 묻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비번 선지자의 제자들이 제목을 구하기 위해 요단강으로 보냄을 받았을 때 한 제자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3절 보겠습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예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이 선지자의 제자는 스스로를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더 높았음을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예전에 한 1년쯤 됐을는지 모르겠는데 새가족 환영회 할 때 그 새로 온 그 가족이 우리 교육자들을 가리켜서 주의 종님들이라고 했습니다. 예, 종에게는 님보다 더 잘 어울리는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예, 내가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나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내가 위해 사는 그분의 종이고 또 내가 사는 그것의 종입니다. 당시 엘리사는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여러 그 학교를 순회하고 다니며 사역했음을 보여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의 요청에 응하여 함께한 것으로 보아서 단지 그들에게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동고동락했음을 보여줍니다. 아마 엘리사는 다른 그 선지자의 제자들과 관계가 친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예, 아마 그 시대가 영적으로 굉장히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친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 아마 서로서로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10번 선지자의 제자들이 요단에서 나무를 벨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다 하니 예, 새 도끼가 물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4절의 시작이 드디어라고 라는 부사로 시작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드디어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마 엘리사의 동행이 제자들에게 용기가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번역할 때 첨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쇠도끼라고 하니까 쇠로 만든 도끼인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혹시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 쇠도끼에 쇠자만 크고 도끼는 작은 글자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쇠로 만든 도끼 자체가 날아간 것이 아니라 도끼 날만 날아간 것입니다. 예, 그리고 4절에 나무를 이제 베다 할 때 나무는 그 일반적인 나무를 뜻하고요. 5절에 나무는 석가래나 대들보, 기둥과 같은 아주 굵은 나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굵은 나무를 이렇게 도끼로 내리치다가 도끼날이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나무를 패다가 도끼날이 빠지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9장 5절 볼까요?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에게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에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예, 도피성 설명함에서 나온 말인데요. 예, 도끼날이 빠져서 사람들을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 목숨을 잃게 하는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디번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새 도끼가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도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5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예, 빌려온 것입니다. 이 외치다는 비명을 지르다, 날카로운 소리로 부르짖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서 몹시 당황스럽고 난감한 상황을 표현합니다. 예. 그리고 예, 이 빌다, 예, 빌려온 것 할 때 빌다는 애걸하다, 구걸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빌려주기를 약간 꺼리는 것을 예, 겨우겨우 빌려왔음을 의미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꼭 필요했던 도끼가 없을 정도로 가난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당시 도끼는 굉장히 귀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 사무엘상에 보면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창과 칼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그 당시는 뭐 이미 철기 시대가 시작이 되었지만 철기가 그렇게 흔하게 사용되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2번 하나님의 사람, 즉 엘리사는 어떤 방법으로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여 집어 꺼내도록 했습니까?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에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예,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지금 엘리사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쓰고 있는데 그것은 이 역사가 선지자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신 것임을 강조합니다. 나뭇가지를 베어서 던짐으로 새 도끼가 떠오른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였습니다. 예, 그 도끼에 어떻게 구멍이 정확하게 맞았는지 알 수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나무가 정확하게 들어갔다고 해서 도끼는 이미 무거운데 날이 떠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도끼를 집으라고 하여 도끼를 빠뜨린 사람이 이제 직접 그것을 잡았는데 그것은 당사자와 다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또렷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였을까? 그거는 참 지혜롭지 못합니다. 예, 너무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물에 빠진 것은 죽은 것이고 그 나무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는데 그 새롭게 떠오르게 한다? 예, 그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 여호수아 시대 때 그 태양이 머무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보고도 역사의 하루가 비느니 이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가 끝입니다. 예,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이것으로 끝이어야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그 바다에 낚시를 던져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으면 그 입에, 그 안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인데 그걸로 그 세금 갖다 내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잊히지 않는 기억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4번. 예, 8절에서 13절을 제가 낮새 밤쥐라고 들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썼는지 아시겠죠?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인데 예, 그 처음에는 조청 서청 예, 새가 듣고 쥐가 듣는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예, 그것보다는 낮새 밤쥐가 훨씬 더 또렷하게 들려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 그 내용, 그 비슷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A번, 아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던 무렵에 아람 왕이 그의 신하들과 은밀하게 진을 칠 곳 등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8절과 9절 볼까요?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예, 하나님의 사람이. 예,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간의 전쟁은 나만의 치유 사건 이후에 상당한 간격, 적어도 몇 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인지는 사실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예, 아람 왕이 총애하던 사람이 나만이었고 그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고침을 받은 것을 감사히 여겼다면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대부분 그 반대로 하죠. 예,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곤 합니다. 예, 지금 아람 왕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아마 이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인 것으로 아합의 예, 아들입니다. 예, 그 둘째 아들 예, 보는데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엘리사도 처음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예, 아람 왕이 그의 신하들과 게릴라 작전으로 이스라엘을 기습할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이 엘리사에 의해서 드러나게 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엘리사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B번 전갈을 받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말한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 그곳을 방어하게 했습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10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예,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군대의 통수권자인 왕에게 적군의 비밀스러운 움직임에 대해서 알려주는 굉장히 지금 특이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권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한 번 두 번이면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라 하겠지만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예,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잘못이고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고 세 번 속으면 공범이다. 아람 왕이 신하들과 비밀리에 한 말이 한 번 드러났으면 우연한 일이고 두 번 드러났으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적군에게 있는 것이고 세 번 이상 드러났으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람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 일은 만약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의 상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3번 아람 왕은 불안하여 신하들을 불러놓고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였는지 추궁하였습니다. 한 신하가 왕께서 침실에 사신 말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예,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라고 합니다.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해서 그 신복들을 불렀다고 했는데 그 불안하다의 문자적인 뜻이 폭풍우가 일다, 요동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분노해서 부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영어 성경에 보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인생이 깊어질수록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는 것은 너무 적고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 아닙니까? 또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고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모르는 거예요. 아람 왕에게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신하는 아마 나만의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뭐 어떤 사람은 그가 바로 나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는데 만약에 나만이라면 이름을 밝혔을 것입니다. 한 신하의 말은 엘리사가 실제로 왕의 침실에서 나눈 대화를 들었다는 의미보다 가장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도 엘리사에게는 숨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 엘리사는 그 게하시가 받은 은과 그 게하시가 은과 옷을 받는 현장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디번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엘리사는 어디에 있다고 보고되었습니까? 예, 13절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합니다. 예, 도단입니다. 예, 너희는 가서 보라. 이것을 직역하면 너희는 가라 그리고 너희는 찾으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의 의지가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가서 찾아오라는 의미입니다. 예, 어떤 일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과 그 하려는 그 일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또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사람을 보낸 것은 그를 죽이고 더 이상 자기가 은밀하게 나눈 이야기가 들키지 않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혹시 그를 체포하여 와서 그를 이용하려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도단은 사마리아에서 동북쪽으로 약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예. 그 아람 왕의 신하들이 엘리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엘리사의 활동이 그만큼 활동적이었고 또 요 주위 인물이어서 감시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번 14절에서 19절은 눈먼 자들의 도시입니다. 예, 그 소설도 있죠. 포르투갈 그 사마라구의 소설. 예, A번 아람 왕은 자신들의 군사 작전이 계속 탄로나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말과 병거를 밤에 보내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를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쌌더라. 예, 그 성읍 도단이죠. 도단 성을 애워쌌습니다. 예, 얼마나 사람을 많이 보냈으면 성을 전체를 다 애워쌀 정도였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엘리사가 중대한 범죄자였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죄수가 플라스틱 손잡이를 삼키고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달라고 했다가 병원에서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다행히 사흘 만에 잡히기는 했지만 현상금이 처음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그 다음 날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예, 그를 잡기 위해서 전국 항만과 터미널에 3,500명 배치했었고요. 경찰도 200명 넘게 배치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배치한 것은 그가 중대한 죄 탈옥했기 때문입니다. 예, 엘리사가 그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 성을 둘러쌀 정도로 많은 군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내도 소용없습니다. 엘리사는 그 왕이 침실에서 나눌 정도의 이야기도 다 알고 있는데 많이 보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그를 몰래 잡고 싶었다면 최정의 군인들을 소수를 보내서 습격했을 것입니다. 이는 아람 왕이 참 판단을 잘못하고 참 어리석은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B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도단성이 포위된 것을 보고 아 어찌하리까 하며 라며 절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 편이 적군 네, 편보다 많다며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5절,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에서 이 사환은 수종드는 자라는 의미인데 몸종이라는 의미보다는 예배를 돕는 자, 봉사자의 의미입니다. 아마 그도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였지 않습니까? 예, 불러서 갔는데, 이렇게 결의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엘리야를 따르면 수종 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사환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엘리사도 사환 출신이었고요. 또, 사무엘도 그 엘리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했는데 그 섬기다도 사환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환은 그냥 목회 비서 뭐 이런 정도의 인물의 의미입니다. 이 아라고 하는 것은 슬프다는 뜻인데 깊은 절망과 좌절을 표현하는 탄식입니다.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말했던 것은 엘리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입니다. 10번 도단을 에워싼 아람의 군대와 말, 병거로 인해 두려워하는 사환의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 즉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자 그에게 보였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7절 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예,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입니다. 예, 이전까지 이 청년 사환이 눈멀어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 사환의 눈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 사람의 역할이고요, 응답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규칙적으로 대하고 기도를 규칙적으로 드리는 사람의 인생은 변합니다. 네,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그 뜻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예입니다. 불말과 이 불병거, 불수레는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데리고 갈 때 나타났던 것들인데 이제는 엘리사를 죽음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10번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대로 아람의 군인들은 눈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을 인도하여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18절 19절 볼까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내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예,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이 눈이 어둡게 되었다는 것은 눈이 멀게 되었다는 의미보다 정신적인 혼돈으로 갈팡질팡해서 어찌해야 할 줄을 모르는 것으로 보는 상태로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합니다. 그 복싱이나 격투기 경기를 보면 그 이 관자놀이나 이 턱을 세게 맞으면 갑자기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잘 서지도 못합니다. 비틀비틀합니다. 우리가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움직일 때 뇌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 턱을 한 대 맞으면 뇌는 가만히 있는데 얼굴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예,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약 20km를 걸어갔습니다.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롯을 방문했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소돔 사람들이 그 손님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재미 좀 보겠다고. 예,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천사가 문 밖에 그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했더니 그들이 문을 찾지 못하고 헤매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멀쩡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마 그와 비슷한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 엘리사가 말한 그 길이 아니요 그 성읍도 아니니라는 말의 의미는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엘리사를 만나지 못하고 그 성읍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엘리사를 체포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 길 맞고 그 성은 맞죠. 예, 그게 도단이거든요. 도단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바른 참된 길을 걷지 않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는데 아람 사람의 입장에서 사마리아는 적의 심장부입니다. 아마 아람의 군인들은 자신들이 죽은 목숨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은 아람의 군대에게는 물론 이스라엘 군대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다음 마지막 시간에 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번 나눔 및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서로 나누어 봅시다. 갑은 선지자의 제자들은 거주할 곳을 확장하기 위해서 나무를 하다가 그만 쇠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것이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공동체, 예, 구역이나 뭐 가정 등에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일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예, 언제 어디에서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 기도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았음을 확인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영적인 결속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예, 우리가 속한 공동체, 예를 들어서 구역에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그 부탁한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되면은 우리는 그 구역에 대해서 빚진 마음이 생깁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 빚을 졌기 때문에 나도 기도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역은 영적인 결속력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역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결속력이 강해집니다. 나합은 아람의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말과 병거를 는 물론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도단을 포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곳을 나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된 일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홍해가 갈라진 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일, 메추라기가 떨어진 일, 반석에서 물이 터진 일,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누가 사람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역사라고, 하나님께 하셨다고 그 자리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데 즉각적인 응답이 있었다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는 상당히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 그 복음성가 중에 나의 등 뒤에서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2절 가사가 앞부분이 이렇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님이시네. 예, 평안히 길을 갈 때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쓰러질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더 이상 나를 돕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고 할 때 주님의 손을 내민 것이 부위로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손 내밀어 주셨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계속 나를 향해 팔을 벌리고 계셨는데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예. 우리가 지금 하는 일, 뭐 직업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다고 진하게 느끼게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또 그 뭐 배우자의 만남도 당시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할 수 없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또렷하게 느껴지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헤어짐도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비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네 일 모두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한다. 크고 작은 일 모두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한다.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에 관한 이런 큰 일에도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 선지자의 그 제자가 빠뜨린 도끼날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 일에도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앞장과 연관해서 보면 그 나만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는데 그 나만은 생명체이지 않습니까? 그 생명체 일에도 관여하고 계시고 이 도끼날은 무생물체 아닙니까? 무생물체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세상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또한 우리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일을 모두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크고 작은 일은 그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언제나. 네, 우리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만드실 큰 일로 여기실 수도 있고 우리는 큰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건 작은 일이야 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번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본다.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본다. 아람의 군대가 도단을 포위했을 때 사환은 아람의 군대를 바라보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카메라와 세상의 카메라는 맞추는 초점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렌즈로 보아야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또한 창조됨의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대림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 당시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은 그 어머니 그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그 1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 로마 황제가 호정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거기로 안 갔을 겁니다. 예,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그곳에 가서 예, 성경 말씀대로 거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무슨 로마일보 뭐 제국신문이 있었다면 무엇이 기사가 났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그 로마 제국은 물론이고 식민지 전역에 호정령을 내린 것이 신문의 일면뿐만 아니라 전체를 거의 도배했을 것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그 어떤 절차에 따라서 그 주민등록을 등록해야 하고 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뭐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보도를 했을 것입니다. 예, 한 그 목수와 또 그의 아내가 낳는 아기가 어떤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난 그 사건을 보도할 신문이 있겠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카메라는요, 그 호정령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떠나는 그 구유에 있었습니다. 그 로마 황제의 호정령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보조 자료예요. 그처럼 다릅니다. 하나님의 카메라에가 집중하는 것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사환은 보이는 것을 보았다면 엘리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답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신뢰한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신뢰한다. 갑은과 좀 비슷한데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상대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왕을 상대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상대합니다. 이 열왕기하 우리가 지금 살핀 그 6장에서 19절까지 물론이고 23절까지 그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아람왕이 누구인지 그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인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이름이 나오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식으로 성경에 분류하면은 그 구약 성경의 처음 다섯 권은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그 여호수아부터 그 느헤미야까지를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그 이어지는데 히브리어 성경 분류는 좀 다릅니다. 그게 제가 지우지 않고 그대로 그냥 써놨는데요. 그 모세 오경 똑같고요. 그다음에는 그 예언서가 여덟 권 있다고 히브리 성경은 분류합니다. 그 중에서 전기 예언서 네 권, 후기 예언서 네 권인데요. 전기 예언서 네 권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이게 한 권이니까 열왕기 상하, 이 네 권을 전기 예언서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아는 선지서를 후기 예언서라고 하는데요. 후기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소선지서는 전체 뭉뚱그려서 한 권. 이 열왕기 상하를 우리는 역사서라고 보는데 그들은 예언서로 분류하는데 그 이유는 그 예언서 그 열왕기 상하 속에 여러 선지자가 등장하고 이제 소위 비문서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엘리야, 엘리사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지자라고 하는데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무대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삶은 전부 하나님 역사심의 무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선지서와도 같습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물론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눈을 들어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역사로 또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과 함께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다. 이 말씀 우리가 한 주간 또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높다고 하는 사람, 권세를 지녔다고 하는 사람은 큰 일에만 관심이 많고 작은 일, 작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고 또 애써 외면하기도 하고 한계로 인해서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정도로 크신 분이시지만 나라와 나라의 일은 물론 한 사람이 빠뜨린 도끼날에도 관심을 갖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기에 언제나 소망을 갖습니다. 그 하나님을 목적 삼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 엘리사의 사환은 아람의 군대를 바라보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그 군대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렌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보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공의롭지 않은 일도 적지 않고 없고 불합리하게 보이는 일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필 규정도 신뢰합니다.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자연재해를 통해서는 깨달음이 깊어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할 바를 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각 구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의 은혜와 감사의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각의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주어진 소명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과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의 일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보고 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한 구역 모임과 구역장 군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